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그 다음에 38장, 42장, 44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냐.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책,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 이건 맞아 가장 중심적인 그런 주제이니까 그 자체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 약 3분의 2가 특별히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 이야기,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 또 지도자가 또 국민이 어리석게 굴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성경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 아니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제 27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할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갑니다. 12절에 내가 예레미야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곧 왕과 왕의 백성이 주께서 바빌론 왕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려고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집트를 섬기면은 되지 바빌론 섬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대언자들의 말에 왕이여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거짓말로 대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인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 그 당시 대다수 거짓 대언자들, 잘못된 자들은 이집트하고 잘 지내고 바빌론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을 섬겨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지혜 또 지도자의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건지,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이 모든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결정을 잘못 내린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망하게 돼 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잘못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바빌론 왕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망했고, 오늘날에 오늘 살펴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머릿속에서 있는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뭘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 이런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패를 하지 않는 그런 삶, 또 실패하지 않은 그런 국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 이 지도를 한번 가서 보세요. 유럽, 저 지도인데 저 위에 영국이 있고 또 저 위에 가면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고 이쪽 끝으로 가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 뭐 프랑스, 독일, 뭐 그리스, 이탈리아. 정말 한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하던 나라가 지금 저기 유럽이라고 하는 저 대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유럽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산업혁명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때 온 세상을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말 것 없이 이런 그 유럽의 나라들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렸잖아요. 온 세상을.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소규모, 몇 개의 작은 나라들 빼고는 완전히 유럽이 그냥 멸망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G7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이제 4대 강국이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회복이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네 나라의 GDP, 경제 그 생산하는 그 양을 합치면은 그러면 14조 4천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 경제 양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세계 경제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축이 매년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유럽은 미국이 없으면 그러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대륙이 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유럽이 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 너무 깊이 가라앉아갖고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안보, 경제, 에너지, 디지털, 이런 그 문화니, 디지털 산업 이런 모든 거, 거의 모든 것을 다 미국 아니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래도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 나라에서 많은 것들 유익을 얻고 정말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살았고 하나님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 66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잘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게 단순히 외국 뉴스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거울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런 거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구원 말씀 전하고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대언자라든지 또 신약시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달해줘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 왕국이 여기 있는데 이 위쪽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있고 이 밑에 남쪽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의 다수,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의 다수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바빌론 사람들하고 손잡고 바빌론에게 항복해야만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지하 감옥에 진창 속으로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와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남아있어야지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고 거기 내려갔던 사람들도 다 결국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 이야기,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안위를 주는 그런 이야기만 남은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하고 상관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하고 너무나 상관이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에스겔도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저도 그냥 담담하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섰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특별히 교인들, 목사님들이 깨닫고 왜 유럽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유럽과 똑같은 그런 그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유럽이 지금 급속도로 망하고 있는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말 우리가 한때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던 뭐 스웨덴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나라가 지금 회복 불가예요. 회복 불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해도 꼼짝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은 한때 아주 부유한 이런 국가들로 구성이 됐어요. 단순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부자로 살았습니다. 중산층 전체가 풍요로운 이런 나라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장 노동자는 집도 가질 수 있고 휴가도 가질 수 있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사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한 사람 수입으로 자녀 3명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간호사가 되면은 30살이 되기 전에 자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아주 평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이게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근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무언가가 천천히 천천히 유럽을 이제 움직여 나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쇠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행에 가면 저축은 다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증발하고, 매년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전년보다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1인당 GDP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하면 지난 15년 동안 봉급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GDP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2008년보다, 그러니까 18년 전보다 객관적으로 다 더 가난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그래도 가장 잘 살았는데 미국하고의 격차가 날이 가면서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느리고 영구적인 쇠퇴의 길에 들어갔어요. 다섯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세 나라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함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경제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유럽은 선진국 중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높아요. 천연가스, 우리 뭐 밥도 해먹고 하는 천연가스 여러 가지 연료로 쓰는데 이게 지금 미국보다 3배에서 4배가 비싸고 전기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3배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비싼 거예요. 모든 연료가 3배가 더 비싸다. 그래서 서유럽의 주요 산업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자국 내 에너지 생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모든 걸 수입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노르웨이, 뭐 프랑스는 알제리 이런 데서 천연가스 수입을 하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는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동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석유를 이제 수입해 쓰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모든 원자로를 다 폐쇄했습니다. 원전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원전이. 그래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데 60% 정도가 재생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전기가 골고루 계속해서 잘 나와야 산업체, 뭐 가정 이런 데서 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해가 있을 때만 지금 전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땐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고 해가 비치지 않아도 여전히 전기는 써야 되니까 화석연료를 다 수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그 전에는 러시아가 독일을 이렇게 잘 꿰갖고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유럽에다가 러시아산 이제 가스를 이제 팔았습니다. 저렴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에너지를 다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가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후 가격이 잠깐 내려왔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 가격의 3배에서 4배 그 다음에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 50% 정도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이걸 딱 막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가스비 이걸 다 만 원 낼 때 유럽 사람들은 3만 원, 4만 원 낸다. 자, 미국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낮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셰일가스 이런 거 다 허용을 하고 해상 시추하고 원자력 석탄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다 뭐다 이거 다 가짜라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료 파서 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니까 미국은 연료가 풍부하고 모든 게 가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 비용이 모든 걸 만드는데 다 반영이 된다. 제조업을 하든지 운송을 하든지 냉난방을 하든지 전기 뭐 써서 하여튼 뭐 다 뭐 전기를 써야만 공장이 돌아가는 건데 에너지 가격이 3배에서 4배가 비싸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이 다 비쌀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물건이 팔려요? 그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싼 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시아로 이전하고 특히 요 근래에는 미국으로 공장을 다 이전하는 거예요. 독일은 한때 제조업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의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어디로 이사가냐? 미국으로 이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특별히 화학회사, 바스프라고 하는 그런 회사, 아주 대규모 이런 화학 플랜트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는 다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만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3배, 뭐 4배씩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싼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첫 번째가 에너지 비용이 미국에 비해서 3배, 4배가 비싸다. 구조적으로 해결 못 합니다, 이 문제. 두 번째는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모든 것을 규제로 죽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류 역사상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수많은 규제, 수많은 규칙, 지침, 표준,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 모든 사업 활동을 규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듣기 좋습니다. 이 좌파들이 하는 얘기 다 좋은 얘기로 들려요. 소비자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보호도 유럽처럼 강하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가장 환경 강조하는 데가 유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거 규제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따르잖아요. 혁신이 될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규제가 따르니까 모든 거 다 검사해야 되고 뭐 하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뭐 면허 뭐 이런 거 승인받고 하는데 뭐 일주일 걸린다. 유럽에서는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해고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동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회사들은 고용을 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하여튼 뭐 인프라 무슨 산업 해서 뭐 고속도로를 짓든 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환경 검토 해야 된다. 얼마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승인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동안에 물가가 한 배 반, 두 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경제성이 없어지니까 그거 다 된 거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 특히 영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빨리빨리 주택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이런 모든 걸 하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뭐 집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뭐 유지보수하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수많은 규제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 사업을 절대 유럽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가세요?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왜? 제품을 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개선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새 서비스를 뭐 하나 만든다든지 뭐 공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규제가 있으니까 이 규제를 통과해야만 무언가 뭐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 모두 하고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통과하는데 몇 달씩 몇 년씩 이제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유럽에서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요 근래 뭐 AI다 뭐 인터넷이다 여러분 뭐 해갖고 디지털 신기술 뭐 나오면은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뭐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이니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동차 같으면 지금 테슬라 이거 다 어느 회사예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예.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기술 회사로 지금 사람들에게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다는 게 SAP라고 하는 게 독일에 하나가 있고 스웨덴에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SAP는 이렇게 회계 장부 관리 만들어주는 그런 그 회사예요. 회사 관리 프로그램. 여러분 그거 만들어갖고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런 거 하고 어떻게 뭐 경쟁이 되겠어요? 뭐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잖아요. 스포티파이는 우리나라 멜론같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음원들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 하는 건데 그거에서 도대체 몇 푼을 벌겠어요? 이런 거 빼고는 유럽에 있는 그 회사들 가운데 이렇게 테크 기업이라든지 하는 거 여러분 중에 들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이 두 개 빼고는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릴 만한 테크 기업이 유럽에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 뭐 동영상, 뭐 인공지능 다 어디 유럽, 유럽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다 미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뭐 여기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런 게. 그래서 유럽의 부는 혁신 때문에 이루어져서 산업혁명이니 이런 혁신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세계가 원하는 것을 다 유럽이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이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전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되니까 매일매일 살면 살수록 가난해지고 결국은 망하는 그런 길로 완전히 고착화가 됐다. 자, 세 번째는 이유가 뭐냐.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유럽 전역의 출산율이 재앙적으로 낮다. 이탈리아가 한 가구 부부가 1.2명, 스페인이 1.2명, 그나마 좀 많은 게 독일이 1.5명. 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는 모든 세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가 줄어들죠. 그럼 노동자 수도 줄고 세금 내는 사람도 줄고 소비자도 줄고 계속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명이 늘어나니까 은퇴하는 사람은 많고 은퇴자가 많으니까 연금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유럽이 평균 1.5명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0.7명입니다. 0.7명. 자, 이거를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 유럽은 은퇴자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자 4명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하고 의료비를 댔습니다. 근데 지금 한 50년 지나서 지금은 한 명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 두 명이 지금 한 명을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고 2050년 가면은 은퇴자 한 명에 대해서 노동자 1.2명이 연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를 다 대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연금 시스템이 몽땅 다 망하고 있습니다. 몽땅 다야. 한 나라도 빼지 않고 거의가 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스웨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은퇴자들에게 많은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있어야. 처음에 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이 줄어들고 은퇴하는 사람들 연령을 높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내고 그리고 받는 건 점점 적게 받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이미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동일한 상황, 더 나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정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유럽 밖에서 젊은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민자를 젊은 사람들, 뭐 시리아 난민 이런 사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통합에 실패했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두 세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나라에. 화합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배워. 말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와서 일을 하겠어요. 말을 안 배우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 그 나라 국민이니까 다 보험 줘야죠. 뭐 여러 가지 의료 혜택, 무료 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그래야 뭐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텐데 국가에서 주는 모든 건 다 공짜로 다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세금은 창출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민 정책도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유럽은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민이 해결책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는 점점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점 좀 가난해지는 이런 구조. 자, 네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유럽은 세금으로 부를 없애고 있다. 유럽의 세율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 세금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법인세, 부유세, 돈 많으면 부유세까지 걷어요. 상속세 이런 모든 걸 다 유럽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최고 소득세율이 45%인데 여기에다가 사회보장 부담금이 17%예요. 이걸 다 더하면 62%예요. 내가 1년에 1억을 수입으로 벌었다. 그러면 6,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는 갖고 가는 게 3,8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금이다. 덴마크는 소득세율이 56%, 스웨덴 57%, 독일은 조금 낮아서 45%인데 사회보장세가 또 19%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벌어오는 돈의 60%, 65%를 다 세금으로 내는 이런 구조 속에 유럽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좌파들이, 아, 그래도 이 사람들 다 무료로 의료받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뭐 연금 다 받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메말랐어요.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생산이 안 돼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모든 그런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거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세금을 높이면은 부를 창출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10만 원 벌어갖고 6만 원 세금을 내면 그러면 4만 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창출할 수가 없는 거야.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영원히 고세율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65%를 지금 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또 뭐를 내게 하냐. 여러 나라가 너 돈 많으니까 부유세를 내라. 돈 많은 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게. 그래서 또 거기다가 부유세를 갖다가 매기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부유세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지 않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진다. 상속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살펴보니까 영국은 사람이 죽을 때 6억 원 이상을 그걸 자기 가족에게 주면 상속세가 40%. 열심히 지금까지 벌어갖고 쥐꼬리만하게 해갖고 이걸 뭐 저축을 해갖고 자식들 좀 주려고 그랬더니 국가가 40%를 또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거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업도 이전이 되고 이렇게 부도 이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주고 다른 데 가서 기증도 하고 한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세대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금 내고 조금 쌓고 그리고 죽고 나머진 정부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유럽 통화에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돈을 이제 쓰댔는데, 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지 않겠냐. 유로 하나로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갖고, 지금 유럽에 있는 20개 나라가 유로라고 하는 그런 그 통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럽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유럽이 북부하고 남부로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지금 영국은 나갔지만 어쨌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다 못 삽니다.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그리스, 뭐 할 거 없이 이탈리아도 지금 못 산 나라 쪽으로 쭉 지금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국 화폐를 각각 쓰지 않고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자기 나라 통화를 평가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통화를 평가절하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을 싸게 하고, 그러면 자기 나라 돈이 싸지니까 수입이 이제 비싸지고, 그러면 자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은 잘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다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통화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각 나라가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이라고 한 나라, 아주 경쟁력이 좋고 제품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 그리스가 만년 적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두 나라가 같이 유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독일은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아주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많이 수출하고. 근데 그리스는 생산성이 낮고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유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자기 나라 돈을 갖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는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떨어지고, 저 위엔 독일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유로라고 하는 그런 통화를 사용하는 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좀 밑에 있는 이런 나라들 다 지금 똑같은 이 동일한 문제에 갇혀 있어요. 모두 다 적자를 내고 모두가 다 부채에 빠져 있고, 독일은 무역 흑자를 내고, 그렇죠? 왜? 유로가 독일에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2008년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여러분. 지금 18년쯤 차이가 나잖아요. 2026년이니까. 아, 그래도 뭐 5%고 10%고 GDP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08년보다 더 낮다. 이러니 지금 살 수가 있겠습니까? 18년간 성장이 0이에요. 0. 0%. 왜 그러냐? 이탈리아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평가절하를 해야 되는데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빠져나와서 파운드를 자기 돈으로 지금 다시 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화폐를 조절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영국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늦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 유럽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 다섯 가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에너지 비용이 미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 비싸다. 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을 다 폐기를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탈원전 한다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두 번째, 혁신을 옥죄고 성장을 막는 규제, 엄청난 규제, 첩첩산중의 규제, 이걸 대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가난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이민자들, 특별히 다 무슬림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게 융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시켜주는데 더 돈이 많이 드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높아갖고, 그래서 부가 쌓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다섯 번째, 유로라고 한 이런 통일화폐, 이것이 유럽 경제 전체를 지금 망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일시적인 이런 문제가 돼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모두가 다 영원히 고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 가운데 심각한 나라 한 두세 군데, 두 군데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 그러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독일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시작이 됐습니다. 바하, 핸델 등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곡들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럽 신학의 이제 중심이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일이 유럽의 엔진이었다. 유명한 뭐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뭐 지멘스 이런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회사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거의 폭망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만들었냐? 메리 캐리라고 하는 여자 총리가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목사의 딸인데 이게 사회주의 좌파 사상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그 러시아에 의존하던 이 모든 게 재앙이 된 거예요.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그래서 전체 산업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는 게 국민차라는 얘기거든요. 국민차.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래서 독일은 1990년 통일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자라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독일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2015년 한 해에 시리아 난민들 1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주의의 상징이라 그러고 뭐 다 메르켈 찬양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쾰른 대성당 그 앞에 광장에서 이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 여성들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대성당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무슬림 인구가 집중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총리가 들어섰는데 다 사회주의 좌파 총리들이 들어서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 하면서 또 트럼프를 조롱하고 그 총리가 뭐 그렇게 이제 하다가 드디어 며칠 전에 미국이 5천 명 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을 줄이겠다고 아주 감축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뭐 사람들 비난의 여론이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미국은 이미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독일이 크게 우리 요새 말로 급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이런 결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이후 독일 안보와 경제의 한 축이었던 미국 주둔 이게 이제 점점 어디로 가요? 폴란드니 리투아니아니 저 동쪽에 공산주의 국가 했던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오늘 아침인가 여기 두 명의 대통령이 같이 합동 군사훈련하고 그 5천 명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쪽 동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미군을 배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이 지난 30년 동안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냐?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수입은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그리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놀고 이렇게 돼서 지금 30년 지금 지난 이 시점에 독일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자동차도 뭐 BMW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나라가 이제 된 거다. 왜 그러냐?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복지국가 모델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독일의 반은 동독 출신이잖아요. 동독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합쳐지니까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신앙을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슬림 남미들 다 받아들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지금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고 영국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프랑스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했어요. 프랑스 혁명은 사회주의 좌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혁명을 했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자, 이런 결과 지금 프랑스가 어떠냐, 어떤 일이 생겼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45%, 사회보장부담금 13% 이렇게 하면 62%를 세금으로 낸다. 말씀드린 대로 100유로를 벌면 세금이 62, 내 돈이 38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고착화가 되니까 청년 실업률이 20%.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균형 예산을 달성해보지 못하다 지난 50년 동안 매년 적자, 매년 부채, 매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도 거의 아주 몰락 직전에 놓여 있어요.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3조 5천억 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국가의 빚이 5,500조예요. 5,500조. 국내 프랑스 GDP의 115%. 자기 총 생산을 다 하는 게 양이 있잖아요. 그게 한 4,500 정도 되는데 지금 5,500조예요. 5,500조. 그럼 5,500조 이자만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 연간 이자가 95조 원인데 이게 95조 원이 잘 와서 닿진 않잖아요. 하루에 얼마냐? 이자가 2,500억이에요. 2,500억 원을 이자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만 2,500억 원. 지금 프랑스가 저지경이 돼 있다. 이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세금을 내도 이게 나라의 뭐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앞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쓰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다 무상 뭐 복지하고 이런 거 연금 주고 하는 거 하고 빚 갚고 이렇게 해도 또 모자라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줄 수가 없으니까 마크롱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겠다 했더니 또 그냥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여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연령을 높이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일은 적게 하고 은퇴는 빨리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은퇴 작업은 누가 대줘야지 나올 텐데 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 점점 줄고. 자, 이런 가운데 문제가 또 뭐가 있어요. 이 프랑스에는 무슬림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저 밑에 튀니지, 알제리 이쪽에서 들어온 무슬림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 이런 데 외곽에 가면 우리나라 어떤 지역, 서울에 있는 그런 지역처럼 거기 중국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 그런 데처럼 무슬림들이 다 잡고 있어갖고 심지어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영국은 더 심각해요. 인구의 7% 정도가 지금 무슬림이에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7%.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어오면 애를 또 한 10명씩 낳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조금 더 지나면 영국 인구의 10%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문제도 뭐냐? 사회주의가 문제예요. 영국 문제도 뭐냐? 사회주의가 문제예요. 이탈리아도 지금 거의 완전히 지금 망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도하게 유럽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럽이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망신 주기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초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유럽 국가들 향해서 국방비를 더 써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은 불량 체납자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토가 있는데 나토 경비의 60%를 미국이 되고 있어요. 저 많은 나라들은 자기네 돈은 전체 GDP의 1% 정도만 내고 나머지 돈으로 무상복지 뭐 한다고 그러고 다 미국 사람들 돈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미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불량 체납자로 살고 있느냐. 돈을 안 내면 러시아가 너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러고 그냥 말을 막 직격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지금 맞는 말에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서 알아들어야 된다.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우리 미국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럽의 정상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 나라 국기를 내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박물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유럽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유럽 정상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창피 좀 주려고. 요새 이제 이란하고 싸우는데 영국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국 항공모함을 좀 보신 적이 있냐. 그냥 그건 떠다니는 박물관이지. 이게 무슨 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세하고 관련해서 스위스도 망신을 지난 2025년 8월에 줬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스위스는 다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스위스 시계하고 초콜릿 니네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 잘 팔리는 거 우리가 팔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여태까지 미국 사람 등쳐먹었지. 예, 이렇게 하고 35% 관세 딱 해갖고 하니까 예, 스위스 뭐 어떻게 35% 지금 받고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 그래요? 뭐 저런 비신사적인 발언이 뭐가 있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지난 70년간 안보를 다 미국에다 맡겨놓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무상복지한다고 다 퍼주고 이렇게 하다 지금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도 먹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유럽이. 자, 그래서 유럽 몰락의 원인은 뭐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유럽은 전체가 다 사회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스웨덴 올렸는데 뭐 사회주의 천국 스웨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스웨덴이 망가졌나. 한 가지 이유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네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정부가 하나님 대신 들어서서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사회주의예요. 초대형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다음에 대규모 연금 이런 거 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 마귀의 평등사상 유토피아가 인간을 최저 수준에서 하향평준화시키는 그런 일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걸려든 게 지금 유럽이다. 첫째, 사회주의는 일하는 사람을 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사회주의는 첫 번째 거짓말하는데 그게 평등해요.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 잘하고 돈 있고 그런 사람 거 뺏어다가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가 하는 거다. 회사를 키워도 다 정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더 이상 안 살아요. 더 돈 있고 뭐 아이디어 있고 그런 다 미국으로 이민 가든지 미국 가서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먹게 만들어주고 일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 하니까 누가 그 사회에서 일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래야 의료 뭐 여러분 치료도 좀 받고 하는데 다 봉급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 네. 이거 봉급이 다 똑같으면 누가 그 돈, 그 머리 그렇게 써갖고 의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의사. 예, 전문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둘째, 사회주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신으로 만든다. 사회주의의 두 번째 거짓말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문재인 때부터 해갖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던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들어서고, 가족이 노부모를 모시던 자리에 양로원이 이제 들어서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던 그런 자리에 이제 우리 복지부가 학계에 그리고 들어서고, 아버지가 가르치던 도덕은 다 이제 학교가 빼앗아가고, 그래서 학교는 점점 더 반 기독교적인, 예,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 하는 거를 가르치는 이런대로 변해버린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데려오면 그런 이민자들이 또 무슬림 사회나 이런 거 해갖고 동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세 번째, 사회주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안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공급이 될 거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될 거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든 게 조정이 되는데 국가가 딱 경제에 이거를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정부가 다 통제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해도 의사 임금을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이 부족해도 집값을 통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식량이 부족해도 가격을 묶으면은,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는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모든 거 규제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네 번째, 사회주의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처음엔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고 중산층의 돈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엔 미래 세대의 돈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지금 다 한 부상으로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50만 원씩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 다음 누구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거냐? 다음 세대의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또 외국에서 노동자 난민 들여와서 인구를 이제 채우는데 그러다 결국 사회주의가 뺏어가는 게 뭐냐?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밖에 없는데 그 나라도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게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쿠바가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지금 역사가 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 유럽 대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러분에게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하나 그려보세요. 저쪽에 유럽,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이제 미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동하고 중앙아시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여기 있는데 이슬람이 한 5억 명 정도 있어요. 자유라는 거 없는 그런 사회, 기독교라는 거 없는 사회. 자, 저쪽에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 인구가 15억 5천만 명이에요. 북아프리카는 다 이슬람, 사하라 이남은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럽,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7억 4천만 명인데 거의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무덤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 유럽 저 국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옆에 러시아가 있는데 옛날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여기 동구권 국가들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 동구권 국가들만 사회주의를 반대해요. 왜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주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린 사회주의 농.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사회주의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 사회주의 좋다 그러다 지금 쫄딱 망하고 있고 사회주의 하다가 자녀들이 보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고 나니까 절대 사회주의는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동구권에 있는 이런 국가들만 미국하고 가장 잘 지내고 어떻게 하든 미국 군인들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경제발전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생기고 있다. 러시아 1억 4천만 명 푸틴 독재하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 그냥 완전히 뭐 영적으로 죽은 나라고. 그 다음 우리 한번 중국.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지금 공산당 독재 통치하고 있잖아요. 독재. 자, 그럼 인도 한번 가서 보면 인도도 14억 5천만이에요. 지금 국가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거의 다 힌두교잖아요. 자, 동남아시아 6억 5천만인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보면 다 불교 이런 데고 남미는 4억 4천만인데 카톨릭 사회주의 결합이 돼갖고 그 좋은 땅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가 남은 게 뭐가 있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나라인데 지금 거의가 다 사회주의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고 그래도 기독교가 흥황하는 나라가 딱 세 개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얼마냐? 3억 4천만. 일본, 일본은 기독교는 없는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고 있는 어느 면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나라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대한민국 5천만,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이거 빼고는 전 세상 그 인구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냐? 6억이 안 돼, 6억이. 그러니까 83억 명 가운데 7% 정도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한 7%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누가 해주겠지 그러고 지금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나머지 7% 가운데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다 일본도 그렇고 모든 체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사회주의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트럼프 공격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여러분 어세시네이션, 암살 지금 몇 번 시도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로 가는 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발견했으면은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지켜야 된다. 한번 그 문이 닫히면 그거 다시 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교회 목사님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길로 가고 있구나. 사회주의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뭐냐.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요. 이게 소련이 무너지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고 쿠바가 무너지고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 번 무너지면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이 좀 바르게 좀 선택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올해 250주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좀 성경을 읽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성경 마라톤에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성경을 읽었냐. 역대기하 7장 14절을 읽었어요. 지금 뭐 CNN이고 뭐 팍스뉴스고 다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거를 대통령이 여기 지금 백악관에 앉아갖고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올해 250주년이니까 계속해서 성경 읽는 마라톤을 하십시다 하고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좌파도 많고 다 그래도 저 국가의 저 수장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목사님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죄들을 회개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든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친중, 친북하는 건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 많이 낳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식으로 나가면 유럽하고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같이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